지난주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서술형과 명령형이 함께 있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새 사람을 덧입혔지만 우리의 속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을 겉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쫓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 크리스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해주는 문구가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문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고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병들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본 새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already와 not yet 사이의 간격을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적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접속사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4절의 내용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형에 따라오는 실천적인 목록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새 사람의 생활 수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영역인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버릴 것입니다. 옛 사람의 영역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덧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사람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버릴 것이 무엇이냐면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버려야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이죠? 거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 사람으로서 처음 버려야 될 것이 왜 거짓일까요? 그 이유는 거짓은 옛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옛 사람을 지배했던 마귀의 특징이 뭐냐? 바로 거짓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 새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참된 신앙인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25절에 두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버리라. 두 번째가 말하라라는 동사인데요. 첫 번째 이 버리라는 동사에 문법적으로 보자면 이게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orist 시제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단회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이버리라를원어에맞게해석하면이렇습니다즉시버리는것입니다과감하게버리는것입니다무엇을요거짓을즉시과감하게버리라이렇게말씀하고있습니다가끔씩보면거짓을참쉽게말하는분들이있습니다크리스천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거짓에익숙한사람들이있어요그런데그것을과감하게버려라이렇게말씀합니다왜냐하면우리는진리에속했기때문입니다진실에속했기때문입니다한국에서몇년전에정직에대한설문조사가있었습니다한국에서직장생활과사회생활을할때정직하면성공하지못한다라는항목이있었어요표시하라고했습니다거기에 63% 가표시를했다라고합니다근데 20% 이상의인구가그리스도인임에도불구하고 63% 이상의사람들이정직하면성공하지못한다라고생각하는것이바로한국사회입니다뭔가우리에게문제가있는것이죠교회에책임이있는것입니다우리는정직해야됩니다혹손해가있다하더라도정직한삶을사는것이새사람의모습이라고말씀합니다25절의두번째명령형은말하라입니다무엇을말해야됩니까각각그이웃으로더불어참된것을말하라라고말씀합니다이동사의시제는현재형으로되어있습니다여러분현재형이란게무슨의미죠지속적인행동을의미합니다계속적인행동을말합니다요약하면이렇죠새사람인우리는옛사람의속성인거짓을과감히속히버리고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참된것을진실을말해야해야한다고성경은말씀하고있습니다그리고거짓을버리고참된것을말해야되는이유가25절하반부에나오죠왜냐하면우리가서로지체가되었기때문입니다우리가한몸이기때문입니다그래서그리스도의몸된교회에서가장필요한것이무엇이냐바로진실입니다성도간에가장필요한것이무엇이냐거짓이아니라진실입니다진실을잃어버릴때하나됨은깨어집니다이것은부부관계도마찬가지예요서로에게거짓된삶을산다면한몸인부부관계가유지되기가어렵습니다거짓말하는남편거짓말하는아내이거는상상할수가없는것이죠서로에게진실해야지만이한몸된관계를유지할수있습니다그것은교회도마찬가지입니다거짓을버리고진실을말해야합니다황금의입이라는닉네임이있었던유명한설교자인크리스토소스톰이이런말을했습니다눈은발에게발은눈에게거짓말을하지않게하라서로한몸이기때문이죠만일갈대로덮인구덩이가있을때눈은발을시켜서그땅을다짐해보지않겠느냐그때발은눈에게거짓말을하겠느냐거짓말하면어떻게되죠구덩이에빠집니다또한만일눈이뱀이나들짐승을보았을때발에게그사실을거짓말을하겠느냐거짓말하면어떻게되죠잡혀먹히는것이죠한몸이기때문에한지체이기때문에서로에게진실을말해야합니다진실을말하지않을때공멸하는것이죠두번째버릴것이26절과27절에나옵니다우리같이한번읽어볼까요분을내어도죄를짓지말며해가지도록분을품지말고마귀에게틈을주지말라라고말씀합니다무엇을말하고있는구절이죠앵글매니지먼트를말하고있습니다분노조절을말하고있어요새사람이실천해야될것중에하나가뭐냐면분노를조절하는것입니다근데여기서잠깐보면26절에의하면분을내어도죄를짓지말라라고돼있어요이말은분을내어도된다라는말이죠그런데31절에보면노함과분냄을모든악의와함께버리라라고말씀합니다26절과31절이충돌하는것처럼보입니다어떤때는분노해도괜찮고어떤때는분노하지말라는말씀처럼들리죠그렇다면우리가언제분노할수있고언제분노해서는안될까요성경에의하면하나님의의를위한분노즉거룩한분노는가능하다라고말씀합니다그이해가무엇이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거룩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지? 거룩한 분노를 품었어요.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며 더럽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보이셨어요. 책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보였죠. 이처럼 의분, 거룩한 분노는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분노, 자기 의를 위한 분노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그것이 분노는 위험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가 위험한 것은 그 분노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화가 나면 자기 컨트롤이 안 됩니다. 마치 술 취한 것과 비슷해요.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화가 나면 그때 홧김에 뭔가를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그때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이 분노를 연막탄에 비유합니다. 우리 군대 가신 분들 아시잖아요. 침입하기 위해서 연막탄을 터뜨리죠. 마찬가지로 분노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침입해서 미움과 오해, 악의와 보복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분노하지 말라. 앵글 매니지먼트를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사람으로 버릴 것 세 번째가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버릴 것이 뭐냐? 도둑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직업적인 도둑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착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세금을 착복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타인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약속에 늦어서 타인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처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죠? 28절 하반부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래요.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지 말고 플러스 인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덕을 주는 플러스 인생을 살라는 것이 새 사람이 해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저는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도 아니고 플러스 인생도 아니고 제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남한테 덕도 안 주고 그냥 제로 인생으로 살래요. 성경에 의하면 그 인생도 잘못된 인생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한 달란트를 받아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잘못된 인생이에요. 본전 인생은 잘한 인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플러스 되는 것이 올바른 인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노동윤리이자 직업윤리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버려야 될 것 네 번째가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언어 생활입니다.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새 사람이 지켜야 될 언어에 관한 말에 대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설이나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파워를 여러분 아시죠?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아시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갚을 수 있어요. 그만큼 말의 파워는 굉장합니다. 제가 들은 간증 중에 한 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대요. 저 솔직히 그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아들한테 계속 그랬대요. 너 참 못생겼다. 20년 동안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자기 보고 잘생겼다 그러더래요. 처음에 안 믿었답니다. 근데 그분 잘생겼거든요, 진짜 보면. 근데 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거울을 보니까 괜찮게 생긴 것 같다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이 들었던 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과거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지금은 저희 교회 없는데요. 딴 곳에서 떠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다 100점을 받았대요. 하나를 90점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한테 갔대요. 칭찬을 들 생각을 하고. 근데 엄마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야단을 쳤답니다. 어떻게 한 과목에 90점이냐고. 근데 그 자매가 지금도 자신감이 없어요. 항상 자신의 흠을 찾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되게 놀랐어요. 되게 예쁜데 못생겼대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공부를 못한대요, 자기는. 지금도 항상 부족한 것만 찾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말의 파워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만큼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리고 다운시키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덕을 세워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근심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말은 합당치 않은 말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이 31절과 32절입니다. 버려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의 결론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이 뭐죠? 악독, 노함, 분냄, 비방하는 것을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해야 될 것은 뭐죠? 세 사람으로서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기본값이 뭐냐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태도가 우리 세 사람의 기본적인 디폴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용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새해가 되었잖아요.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용서를 통해서만 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언뜻 생각하면 용서받는 사람에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의 얽매이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의 그 상처가 계속해서 지금 나를 얽매이게 돼요. 계속해서 과거 받았던 상처의 순간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째로 얽어매게 됩니다. 그래서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불쑥불쑥 막 이렇게 막 뭐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용서할 때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떤 분이 용서를 독사에 물린 것에 비유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독사가 나를 문 것에 비유했습니다. 독사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을 문 독사가 밉다라고 독사를 때려 죽이겠다라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독을 먼저 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람만이 희망인가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순진한 생각이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숲속 길을 혼자 갔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울까요? 짐승을 만나는 것이 무서울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희망도 아닙니다. 저는 이 문구를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을 때만 우리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에요. 내가 나의 피로 너를 깨끗하게 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음으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2018년 새해 올 한 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데 부족함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합니다. 오늘 새 사람의 생활 수칙을 여러 가지 묵상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입니다. 계속해서 덧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말, 선한 말, 선한 일,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입니다. 새해의 새 사람으로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덧입어야 할 것은 계속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히 벗기하시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말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며 세워주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